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종종 스포츠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면 최전방 공격수가 멋지게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슈팅 장면만 전달되고 스포트라이트도 그 선수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수비수가 치열한 몸싸움 끝에 공을 뺏고 뺏기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어려운 난관을 뚫고 최전방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해야 비로소 공격수도 골을 넣을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반대로 최전방 공격수가 골을 계속 못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공격수 개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공격 찬스를 못 만들어주는 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때는 최종 공격수만 나무란다고 개선되지는 않겠죠. 노련한 감독은 이때 미드필더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까지 가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우울증이 생겼다가 아니라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우울감 그 자체만을 어떻게 해보려 하기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최전방 공격수 한 명만 계속 교체해서 이겨보겠다는 식이 됩니다. 오늘 심통부리기에서는 산후우울증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더 나아가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울감이 심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분노입니다. 언뜻 들으면 분노와 우울이라는 감정은 서로 상반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정신에너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울한 얼굴 이면에 때로는 화난 맨 얼굴이 존재합니다. 극단적 분노의 맨 얼굴을 우울이라는 화장으로 감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울한 얼굴인데 이런 화장을 조금만 벗겨내면 매우 화난 얼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에서도 산모나 혹은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엄마가 우울증이 있었다라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모든 걸 우울증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한 여성이, 한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정신 착란 같은 것이 와서 엉뚱한 선택을 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생략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들이 바로 우울 이면에 분노라는 민낯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분노 중에서도 좌절감까지 겹쳐진 극단적인 분노인 것이죠. 그냥 우울증이어서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니까 당신도 그런 내 죽음을 똑똑히 지켜보며 괴로워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죽는 것보다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죽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일종의 복수이자 공격인 겁니다. 단순히 우울증, 이런 게 아니란 거죠.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이 같은 좌절된 극단적 분노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그냥 덮어버리려 하는 거죠. 마치 골 넣은 최종 공격수나 골 먹은 골키퍼만의 문제라고 생각해버리는 식이 됩니다. 우울하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의 감기처럼 그냥 우울하다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원인도 없이 우울하다가 아니라 그토록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토록 하고 싶은데 계속 좌절되어 온 그 무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때 나는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우울하면 그건 병원에 가봐. 약이나 먹어봐. 이렇게 되면 이는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어떤 좌절된 욕구가 존재하며 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다는 항우울제만 주는 것이 의료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료 관행 탓만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산후우울증은 남편에 대한 분노의 우회적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들은 남편과의 소통 부재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말을 해도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며 이미 체념한 상태도 많습니다. 체념한 것을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체념과 분노의 정서가 제대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남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어린 자녀에게로 분노가 향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꼴보기 싫으면 아이들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내 배우자의 자식으로만 보이게 되죠. 때로는 아이에 대한 공격적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산모들 중에는 내 아이가 하나도 안 예쁘다.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다. 우유를 먹이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미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유는 있지만 당사자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가 다시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외에도 남편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남편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치민다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이 단순히 산후에 여성의 몸이 힘들면서 나타나는 가벼운 유형도 있겠지만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산후 우울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어떨까요? 뭐부터 점검해봐야 할까요? 바로 부모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외에 친구관계나 학업에서 좌절된 분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한다고 해서 단순히 우울한 것만 봐서는 진짜 민낯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우울의 민낯은 분노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우울의 맨 얼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과정을 겪었던 여성일수록 아이를 갖고 키우는 과정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이 큽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임신이나 출산을 피하고 싶은 욕구를 키우죠. 이 과정에서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까지는 했지만 아예 임신을 피하기 위해 10년째 두통을 이유로 진통제를 먹으면서 진통제 때문에 임신을 피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 당사자는 자신의 회피 심리를 몰랐기에 진짜 10년째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회피 심리는 어릴 적 경험했던 심리적 트라우마와 연관됩니다.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자신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또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불안 때문이죠. 사실 이 같은 이유로 결혼 정년기가 다 지나가도록 연애 한번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었다, 인연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결혼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혼과 임신까지는 성공했더라도 임신 기간 내내 불안이나 심한 입덧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체로 친정 부모의 잦은 불화라든지 지나친 과보호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외형적으로는 평범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 지수가 여러모로 높았던 경우들이 많죠. 이들은 훗날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그런 잠복되었던 상처들이 건드려지면서 우울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울보다는 불안이 맨 얼굴인 경우라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산후우울증의 맨 얼굴이 회피 심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 버겁다는 판단 때문에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욕구가 우울로 드러나는 경우죠. 대표적으로는 육아 부담 문제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신생아는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부분에서 산모는 충분한 수면조차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외조를 해주지 못하면 더욱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또 남편의 외조가 있더라도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매우 힘들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양육했던 기억을 가진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텐데 어쩌나 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공포나 공황 수준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도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한 남성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여성으로서는 사회적 커리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한한 희생과 양보를 의미하기도 하죠. 상당수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는 직업적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불안 심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주목받음으로써 강한 삶의 성취 동기를 느끼는 성격의 여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 집안일에 얽매이게 될까봐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때 여성은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옳은 것에 대한 욕구와 출산 육아보다는 내 인생이 우선이다 라는 좋은 것에 대한 욕구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는 곧 이상과 양심 간의 갈등을 불러오게 되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자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양심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괴로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에 대한 헌신적 육아를 선택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후순위로 내모는 것 또한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만 해도 여러 가지죠. 겉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해도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민낯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 찾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덮어놓고 그냥 우울하다, 그냥 원인 없다, 아무 이유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항우울제 중독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그 어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울하거나 또는 지독한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도 바로 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항우울제만 붙들고 있는 건 약으로 잠시 도피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내 그림자의 짐을 약이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